네, 오늘은 회복 시리즈 7번째 눈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네, 들장미소녀 캔디의 주제가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마칩니다. 웃어라 캔디야 들장미소녀야 울면 바보다 캔디 캔디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울면 바보입니다. 울면 바보입니다. 여자아이도 울지 않는데 남자아이가 울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울지 않고 참고 버티는 것이 남자아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진짜 질질 짤고 울고 다니면 바보 취급 받았고 심하면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던 게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채널을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동생이 쪽수가 많아서 항상 뭔가 여자아이들 만화영화를 많이 보고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를 그 당시엔 TV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흑백 TV 한대 놓고 동생들이 보자는 것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들장미소녀 캔디 노래를 셋이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불렀는지 다 외웠어요. 다 외워. 귀에 아주 박혔어요. 내 귀에 캔디가 크 박힌 거예요. 다 아는데 제 혼자서는 절대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래를 다시 불렀던 때가 있었는데 가장 남자다움을 훈련하고 있는 그때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깨워서 영문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연명장을 오리고무로 막 돌다가 푸시업을 한 200개 시켜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다들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막 이렇게 땀과 진흙이 범벅이 되어서 엎어져 있는데 중대장이 지금부터 군가를 실시한다. 군가는 들장미소녀 캔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어져가지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참 희한한 거는요 저만 그 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엎어진 애들이 다그 노래를 아는 거예요. 웃으면서 달려가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그 다음부터 마음이 점이 옵니다. 내 이름은 캔디 하면서 이제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막 웃음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또 울음도 같이 나와요. 웃으면서 울면서 이상한 상황이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그 기합의 밤은 깊어져 갔습니다. 절대 울지 않을 것 같은 그 군인들의 목석 같은 그 군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것은 그 캔디가 고아였기 때문이고 그 캔디를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을 울릴 수 있는 건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빰빰빰빰 보고플 때 하면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울수 있어야 군인입니다. 그 사랑과 그 연민 때문에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울 일이 점점 적어집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찌 보면 감성도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 우는 거지, 철들면 더 높은 교양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세지고 우는 일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길게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머리는 커지고 감성은 쫄아드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봅니다. 오늘은 눈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편 126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눈물의 회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눈물의 메타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기쁨의 눈물입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말리타양 이국으로 포로 공동체로 이렇게 옮겨져서 자신의 어린 시절도 생각하고 자유로웠던 때를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분과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갑자기 천의 고아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나의 경험 가운데는 뭐 없어서 뭐 공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 역사를 좀 살펴보면 내 당대에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참 다행이다 여겨질 만큼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이런 포로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기억이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생존해 계십니다. 버지니아에 사시는 저희 장모님이 여름 기간 동안 두 달 저희 집에 머무시고 지난주에 형님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유년 시절에 해방을 경험하시고 12살 무렵에 6.25 전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전쟁통에 전라남도 담양의 한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부친께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해방과 또 전쟁과 사춘기 시절에 경험한 아빠의 순교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의 40여 년의 목회 길과 두 아들의 목회 길과 또 사위도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80여 년의 삶을 또 돌아보시면 한바탕 꿈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의 대서사시 같기도 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가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면 한 인생의 길이인데 그 처음에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그냥 포로 중에 태어났어요. 그냥 이러다가 영원히 포로인 것 같은 소망과 기대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배하던 그 제국이 바뀌면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훈련이나 준비를 제대로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의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를 붙잡고 70년이 되면 해방되리라 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무리들이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해보면 이건 어떤 계획은 안 되는 거죠. 무슨 이렇게 굴러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통밥도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켜주신 그런 해방, 그런 자유, 그런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밥을 몇 개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 며칠 밤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아주 슈퍼파워를 경험했을 겁니다. 유다 만세, 이스라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러고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더 큰 행렬을 만들어서 목청껏 만세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카메라를 줌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당겨서 볼 수 있다면 그 얼굴에 그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을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각 가문별로 자기 집 앞에 가문 앞에 할당된 그곳에 돌을 들어 옮기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이 완성되고 에스라와 함께 그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워터게이트 앞에서 온 백성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느헤미야 8장에 온 백성들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경험하게 될 때 그저 맹숭맹숭하게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눈물이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내가 많이 성숙해서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하나님과 함께 만든 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이렇게 나지막히 부르기만 해도 터져나오는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빰빰빰빰 이렇게 할 때 그 어릴 적부터 20대 그 강건한 몸에 이르기까지 엄마와 맺어온 엄마에게 고맙고 엄마에게 미안하고 뭐 엄마가 보고 싶고 뭐 어쨌든 간에 엄마와 얽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하는 순간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하는데 맹숭맹숭하면 내가 많이 커서 이제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면 하나님 할 때 터지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앉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주 귀 기울여야 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스토리가 없으면 어머니 해도 별로 터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눈물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는 것처럼 포로 공동체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포로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 또 돌릴 일이 있는 걸까요? 무엇을 또 돌려보내야 할까요? 남방 시내들 같이 또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돌아온 것은 몸이 돌아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몸만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다 돌아온 것일까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관의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몸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에서 우리가 36년간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기는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아왔는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돌아왔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듣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식민사관이라는 말이 있죠. 몸은 돌아왔는데 아직 정신이 안 돌아와 있으면 아직 그 영향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몸이 돌아왔다고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 더 돌아올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시작인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죠. 응애응애하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아직 계속하여 돌아올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성숙해야 할 길이 그 앞길이 구말리라는 말이에요.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하여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주 길고 어찌 보면 지루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유대 남부 지역에 보면 우리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보시면 이제 네게브라고 쓰이는 남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이고 곳곳에 그 건천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때 저기 물이 흘렀었나? 하는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모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네게브에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죽은 것 같았던 그 황량한 광야에 갑자기 시냇물이 막 콸콸콸 흐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풀들이 막 솟아나고요. 하루 이틀 만에 꽃이 막 피는 것 같아요. 곤충들이 막 날아들고 어디 숨어 있었든지 동물들이 막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땅에서 생명의 기적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우리의 포로가 몸은 돌아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이 남방 시내들이 기적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메마른 이 심령들이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런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직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임하여 생명력 있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사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한때 신앙이 좋아 보였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수련회에서 은혜 체험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 모임이란 모임은 다 빠지지 않고 다녔고 심지어 단기 성교회까지 참여했었는데 대학 이후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더니 이제는 교회를 한동안 나가고 있지 않은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떠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생명력 넘치는 시냇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간절함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믿음이 있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로 들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막 그러시려면 그러시고 막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톤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을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게 다시 한번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만 돌아오면 안 됩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이 없는 것을 이제는 아이의 신앙을 극복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겁한 변명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들로 나의 기도의 리스트를 채워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님 말고가 통하지 못할 지역이에요. 우리의 자녀라는 영역은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의 손주가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정말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셋째로는 수확을 소망하는 인내의 눈물입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일은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 농사 짓는 일 그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뭐 텃밭에 좀 가꾸시는 분도 있죠.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잘 안 돌보면 아니 그냥 내가 열심히 돌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대적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 따먹는다고요? 익으려고 그러면 내일 따야지 그러면 그날 새벽에 따는 거죠. 예, 뭐 웃는 분들은 또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토마토를 놔두고 그 바깥에 개들이 싫어하는 깻잎을 심어놓고 뭐 별일을 다 하는데 하여튼 머리 쓰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죠. 뭔가를 뿌려서 이것을 기다려서 이것을 수확하게 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텃밭 가꾸는 것도 그런데 이 정말 이 그 고대의 농사를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영농 기술이 또 여러 가지 뭐 약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던 상황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뭐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실컷 했는데 다른 놈들이 다가다가다가다가 말 타고 와가지고 싹다 끌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박국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 포도나무니 무화과나무니 뭐 다 됐는데 다 익었을 때 와가지고 싹다 따가는 거예요. 싹 따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가슴에 그 떨림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씨를 뿌려서 내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에는 뭐 빨라도 몇 달이고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 건성건성으로 뿌리는 그런 씨는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이에요. 씨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꿈을 담고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헌신을 거기에 담아서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에서 수학하고 일본으로 유학하는 중에 항일운동을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투옥이 되어서 일제 그 악랄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그 27 꽃다운 나이를 좀 더 버티지 못하고 해방되던 해에 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제가 어릴 때 그런 그 신앙송 테이프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꽂아놓으면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러면서 윤동주 서시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읽어주는 신앙송 테이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그 소년의 감성이 막 터치가 되면서 되게 감수성 있게 감성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괜히 뭐 시는 일단 써서 발표하고 나면 시인의 시가 아니에요. 예, 읽는 사람의 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고 꿈을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시험 친다고 뭐 1, 2, 3, 4 그러면 안 돼. 그 시는 이미 내 거예요. 그랬는데 어젯밤에 다시 이 서시를 펼쳐놓고 좀 읽다 보니까 그렇게 감수성 있게 감성적으로 쓴 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있는 그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할 때는 진짜 진짜 죽음이 절박한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할 때 자기 옆에 막 쓰러져 죽어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는 말입니다. 윤동주의 서신은 그의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아주 그런 애통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청년의 절절한 눈물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를 대하는 영혼들에게 그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검은 고를 똥똥똥똥 이렇게 울리게 되는 거죠. 산을 울리는 큰 함성 소리보다 더 큰 울림으로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시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다가 또 요즘 인터넷이 있어서 뭐 이렇게 책이 직접 없어도 제가 찾을 수 있더라고요. 윤동주의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팔복이라는 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팔복 윤동주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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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것이 윤동주의 팔복입니다. 윤동주는 이 팔복을 모두 슬퍼하는 자로 읽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누리는 자는 영원히 슬퍼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슬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절망이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절망은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라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올 수 있을 때 그것은 위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픔, 누구의 품에 안기고 누구의 어깨에 기대어 올 수 있는 슬픔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요, 절망이 아닌 것이고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어 올 수 있는 그분이 있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슬픔 때문에 나의 절대자에게,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을 생체 실험했던 일본인들을 용서하였고 십자가를 자기 가슴에 품었고 곧이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아주 강렬한 시어가 되어서 묻 영혼들을 감화시켰고 일본인들도 윤동주를 연구하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전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애통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출이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씨를 뿌리고 있을 때 그것은 그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당겨서 이미 받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곳이고, 영생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입니다. 승리한 천상교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가서 나중에 경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잡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길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스토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지속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간절함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인내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울 줄 아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길 가는 우리의 순례길에 눈물이 회복되어서 메마른 거친 그런 광야가 아니라 촉촉하고 생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제자들을 위해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려 메마른 광야 같은 척박한 길을 걷던 삶에서 이제는 감사의 눈물, 또 간구의 눈물, 소망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생기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당신의 종들을 한 분 한 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